남과 북 청년들을 잇는 라디오 친구 청춘 통일.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딱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매번 선택을 하고 삽니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수 없는 건 오직 이 두 가지 뿐이죠. 그 외에도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선택이 따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조차 고통스러운 선택의 과정일 수 있는데요. 당장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요즘은 이렇게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결정장애라고 부르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아는 그 선택의 무게를 비웃을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 아닐까요?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마지막까지 선택을 머뭇거려도 조금 지켜봐주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게 될 책임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니까요.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조미영의 청춘통일 첫 곡으로 트와이스의 Yes, Oh, Yes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탈북미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오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북한에 있을 때랑 남한에 있을 때랑 가장 다른 것을 또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이 선택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살 때에는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늘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라 라고 우리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알려주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내 선택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남한에 와가지고 많은 탈북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당장 뭐 먹을지부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며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며 나는 누구와 결혼할 거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의 책임마저도 본인이 스스로 다 져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앞에서 정말 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끔 저는 그냥 어쩌면 북한에 있을 때가 마음 편했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의 생각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지금이 저는 그 자유가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조미영의 청춘통의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남북한 청년들이 고민과 궁금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고민채진소에서는 탈북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는 탈북 청년의 사연 들어보고요. 앞으로 북한에서 유망 직업을 알아보는 신비한 직업사전에서는 소방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청년은 재원이다.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재혼을 하려면 각자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만나야 되니까.
통일은 성공이다. 99%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점심 식사이다. 삼시세끼 중에 가장 중요한 꼭 먹어야 될 식사이다.
통일은 엄마다.
통일은 설렘이다.
통일은 부자 되는 것이다.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의 청춘 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 없던 소통 공간, 남북한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이야기를 모아 대신 고민해주는 고민채신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고민채신소 고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고민채 신수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반가운 분 또 오셨습니다. 유진 씨, 어서오세요.
너무너무. 이분이 오면 스튜디오가 밝아져요.
네. 자, 그래요. 오늘도 저에게 고민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열심히 또 임해볼까요?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 청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영상을 보기만 하다가 이제는 제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제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투를 듣고 다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얼버무리고는 했죠. 중국에서 몇 년간 살다 왔으니 따지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창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졌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또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용기 낼 수 있을까요?
네, 현대판 홍길동의 사연이네요. 아,
탈북자를 탈북자라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
참, 이렇게 되게 들으면서 좀 저 옛날 생각도 나고.
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어요.
씁쓸하고 네. 뭔가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러네요. 유진 씨는 주변에 그 탈북민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처음 만났던 탈북민 친구 기억이 나요?
처음. 너무 한꺼번에 우르르 만나가지고 기억이 잘
어떤 느낌이었어요? 탈북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 그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저희 나이 20대 또래는 북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탈북민 얘기도 아예 안 하고요. 근데 제 주위에
나만의 20대들은
네. 제 주위 사람들이 북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난 게 특이 케이스고 제 주위 애들도 다들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칸 사람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 정말 그랬거든요. 막 빨간색 뿔이 달렸다. 근데 그 얘기도 뭐 제가 한참 크고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렇게 물어봤을 때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 그런 식으로 저희 고향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똑같이 생기고 뿔도 안 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실히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이렇게 반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북한 분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빠락 하시니까
직설적이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화나셨나? 네, 난 다시 얘기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반박하는 얘기들을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은 안 하나요?
그래도 다 좀 어리시거나 그러면은 약간 숨기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얘기를 안 하나요? 이렇게 나는 막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도 왜 얘기를 안 하는 그것도 어떤 경험 축적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안 되나요?
아, 안 되는 게
사상투쟁은 안 하잖아요. 북한처럼.
근데 그냥 좀 한국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내가 반박하면 또 돌아오는 완전 더 큰 반박과 잔소리가 있을
그러니까
수 있어서
안 하죠.
아 무시.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는.
근데 북한 분들은 딱
그걸 다 대답을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다르게 느껴져.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우리 한국 대부분 친구들은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 이건 이렇고요. 조근조근하게. 근데 이제 북한 친구들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시간은 막 적고 이러니까 그게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난 것처럼 보여진대요. 친구들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게 무서워서 아 저 사람 정말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판단하고 다음엔 어떤 그런 자리나 그런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뭘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북한 사람들 볼 때 뭐 화가 좀 났다. 직설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본인들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스타일이 그런 거거든요.
북한도 지역마다 또 달라요. 함경 북도나 남도냐 평안도냐 평양이냐 뭐
황해도냐
자강도냐에 따라서 진짜 약간씩 또 성향이 다르고 확실히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활동민들의 거의 뭐 7, 80%가 함경 북도 남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함경 제일 위쪽에 억양도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탈북민 중에서 면병 보다 보니까 아, 북한 사람들 다 저러는구나 이런 어떤
함경도는
일반화가
왜 그렇게
거죠.
말투라든지 이런 게 세졌을까요? 나도 사실 그게 궁금해.
궁금해요?
저도 함경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언어라는 거는. 근데 함경도 어떻습니까? 너무 춥죠. 빨리 말을 안 하고 들어가면 얼어 죽어요, 밖에서. 내 의사를 빨리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밖에서 조근조근하게 애덜라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어 죽는데요.
날씨의 영향.
영향을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빨리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설적으로 빨리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일을 하거나 돌아가거나 이래야 되는. 그게 약간 그 언어라는 거는 그쪽의 어떤 환경이나 날씨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황해도 이쪽엔 따뜻하잖아요. 그냥 늘어지게 얘기를 해도 돼요. 안 죽고.
유성 씨 개인적인.
아,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 아버님이
저도
해주신 얘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아마 영향이, 그런 영향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그렇게 빨리 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 추운
러시아 거다. 쪽도.
네. 아버지가 이제 한 6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유사했다. 이러면서.
아,
본인이.
북한하고?
네.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그리고 저도 왜냐면 이 말투 때문에 사실 되게 겪었던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또 말투 왜 그래? 이러면서 싸울 때가 진짜 많아가지고. 함경도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성 씨도 한국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뭐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 바로 함경도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강원도 속초.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전학을 갈 때 그때가 시대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어떤 도발들이 많아서 뭐가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 천안, 네, 연평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냥 학교에 가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전학을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로 이제 봤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강원도 속초시 어디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그 주변을 이제
아 완전히 사전조사해가지고
사전조사해서 머릿속에 넣고 가가지고 이제 어디서 전화 왔어 이러면 아 뭐 거기서 왔어 거긴 뭐 말투 좀 이래 이런 식으로 숨기고 다녔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되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털어놓게 되고 걔네도 어느 순간 알아버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 친구들도 그냥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까지. 내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고민이 정말 와닿아요.
그래요. 옛날에 진짜 북한의 정보가 완전히 없을 때는 그 강원도의 할아버지 세대처럼 북한 사람 뿔이 달렸다. 돼지처럼 꼬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만가 뭐 모란봉클럽 등등 뭐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고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그래서 더 편견이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남한 친구한테 탈북민 친구랑과의 일화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뭐 해준 적도 되게 많고 소개도 시켜주고 근데 저는 역사에 대해 많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20대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역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북한 관련 얘기를?
북한 관련 얘기를 할 때 북한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북한 뭐 그렇게 탈북인들은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면 역사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2차 세계대전 얘기부터 하거든. 다들 듣기가 싫어가지고.
아니, 서론이 너무 길었던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본론을
들어가야죠. 본론을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 역사가 되게 재밌거든요.
아, 진짜.
본인만 재밌어하고 듣는 사람이 재미없음. 그게
빠른 인정.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북한 친구들 얘기해주면 뭐라고 하는가요?
얘기할 때는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는데 만나면 엄청 신기해요. 야, 하나 더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아?
그게 다예요?
네.
아니,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네. 북한 사람 같다라는 본인의 어떤 없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상상하던 거랑 쫓겨 나간 거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랑 뭐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영화를 찍었던 게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찍은 건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온 남자가 한국에 사는 여자를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를 했어.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남자는 자기가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마음을 정말 용기를 내서 하루아침에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나 고향이 북한이야. 그래서 너의 뭐 선택이 어땠든 난 그걸 그냥 받아들일게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빠 북한인 거 알고 있었어. 소개팅 해주는 애가 그냥 귀뜸해 주더라. 근데 오빠가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꺼내니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 근데 얘기해주니까 고맙네? 고마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 되게 고민을 되게 크게 불려놓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걸 털어놓으면 굉장히 가볍고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상상이 너무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얘기했을 때 얘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다가오지 않은 어떤 상황을 미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더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유준 씨 지난 시간에 소개팅 할 때는 탈북민인 거를 바로 밝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만났을 때 바로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는 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게 북한에서 왔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완전 비밀 얘기인 거잖아요. 나에게도 비밀 얘기가 있듯이 북한에서 온 것조차 비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비밀 얘기하는 게 막 조심스럽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들키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인식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 저는 그 비밀 얘기 들으면 난 완전 야 그래? 와 대박 어디서 왔는데? 야 거기 뭐가 맛있냐?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다르니까 당연히 비밀 얘기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남한 사람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사과를 하고 싶죠.
네, 근데 유지 씨 같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고 더 반가워하고 더 잘해주는 분들이 많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많은 탈북민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또 그에 따른 분명한 그 이유가 있긴 있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담담하게 넘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반응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안 놀라서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거 얘기하면 얘가 막 붕붕 떠가지고 막, 그랬어? 막 이렇게 네, 반응할 걸 기대를 했는데 얘기했더니 담담하게 그래? 야, 밥이나 먹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럴 수도 있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혼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걸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서 좀 저는 이거를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인 사람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얘기를 좀 하세요. 네.
얘기를 해라. 네. 편안하게. 유진 씨는요. 우리 고민 이 사람은 되게 저도 막 그 어떤 상황인지 막 대충 예상이 되고 되게 고민만큼 마음의 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탈북민을 만나본 남한 친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낫지 않나. 조금 나중에 이렇게 친해졌을 때 얘기해도 이렇게 그 언니 얘기처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친하게 지낼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안 다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그래요. 이 말도 알겠어. 그냥 불필요하게 굳이 한번 보고 빠이빠이 할 사람한테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질문 또 받아내고 이러진 말라 이런 얘기죠. 맞아요. 예. 저도 두 분 얘기를 합치면 이런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 된다. 계속 볼 사람한테는 얘기하고요. 한번 보고 안 볼 사람한테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볼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거짓말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그쵸.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계속 볼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두 번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반가워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더 우리가 여기서 잘 적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얘기 해주려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탈북민들이 그런 고향을 밝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맞이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저희가
생각이
저희가 또 그리고 지금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파이팅 있게 네. 그런 얘기 했을 때 야, 얘기해서 고맙다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야 너 오늘아 고생했다
그래 어깨 한번 이렇게 툭툭 쳐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받아주면 많은 네. 사람들이 그거 용기를 입어서 이렇게 밝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우리 함께 노래를 해봅시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파이팅.
우리 고민의 주인공한테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네. 자, 같이 한번 파이팅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이 안 나요. 지금 조명 씨 너무 힘이 안 나니까
아,
좀 더 힘을 더 모아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좋습니다.
이게 그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탈북민 누구나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겪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이 이겨내실 거고 어느 순간 물어도 안 받아도 본인이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날이
그래요.
올 거예요.
한번 입 열잖아요. 네. 그럼 완전 풍년이에요.
네, 모든 게
얘기하다 보면
모든 게 네. 처음이 어렵지.
네, 아유,
두 번부터는 그냥 네. 그만 말하라고 할 정도로.
야 듣기시다 그만 얘기해 이럴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우리 고민 주인공 분이 앞으로 정말 남한 분들하고 좀 좋은 추억,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무리 할 텐데요. 인사드릴까요?
네.
아, 저 또 저희가 또 아쉬운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로 이제 고민 최진서가 또 마지막 회였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에요. 또 저희가 특집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고민 최신소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특집이 다음 시간에 예,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짜 그 뭐 댓글로 뭐 저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의 감사함도 전하고 그걸 저희가 이렇게 매번 좀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그분들의
네.
좀 이름도 같이 좀 보고 댓글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특집을 한 번 더 꾸며보려고 하니까 네 오늘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음 시간 이어집니다. 그때까지도 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아유. 유? 아, 고민하지 마.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노래 띄워드립니다. 마야가 부릅니다. 나를 외치다. 신비한 직업사전 만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직접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지금 떠나볼까요? 신비한 직업사전 17번째 이야기, 요즘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직업들, 그리고 북한 사회 변화와 함께 성장할 직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인 플레이시드 스쿨의 이종택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
가장 좋았던 일은 여름 휴가를 계획한 일입니다.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여름, 겨울 이렇게 두 번 정기 휴가가 지급되는데 7월 말에 여름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와, 7월 말 계획을 다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휴가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겨울 휴가였는데
아...
겨울 휴가를 못 써서 4월에 쓴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베트남 북한에서 웬남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다낭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베트남 하노이를 가게 됐습니다.
우와.
네, 지난 여행에 베트남에서 먹었던 음식, 뭐 친절한 사람들, 자연 경관 등이 기억에 남아 이번에도 베트남에 가게 됐고요.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니 이미 마음만은 베트남으로 네. 떠난 것 같더라고요.
아유. 어떡하지? 이거 지금 사람만 여기 앉아 있고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네요. 아, 그래서인지 오늘 국장님 얼굴이 굉장히 밝으십니다. 저도 근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죠. 사실 여행을 갔을 때도 좋지만 가기 전에 뭐 비행기표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여행 계획 세우고 이럴 때 정말 설레고 좋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베트남, 웬남은 정말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사람들 친절하고 물건 눕고 제가 더 설레네요. 자, 우리 둘 다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바로 소방관입니다.
아~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네.
진압하고 태풍, 홍수, 지진 등 각종 재난 시 인명구조를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보다는 좀 타인을 위해 가지고 내 한 몸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재난 현장에서 보여주는 헌신이 타인에게 존경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남한에서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심과 함께 바로 이 소방관이 등장하는데요. 심과 함께는 인간의 사후세계를 그려낸 영화인데 영화 속에선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사후에 귀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바로 귀인이며 소방관인 것이죠.
네.
그만큼 소방관이 남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인 것입니다.
네.
영디.
네.
그런데 북한에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있나요?
아마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일상에서 소방관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화재가 일어난 일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남한처럼 막 되게 빨리 그런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오는 경우는 사실 못 봤어요. 저희 그냥 동네 주민들끼리 물 떠다가 막 불 끄고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로.
네, 그랬거든요. 뭐 결국엔 다 타고 막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직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소방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본격적으로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릴까요?
네, 남한 사회에서 소방관은 화재 및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게 되는데요. 소방관의 일 자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업무 면에서 보면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에 따라 구조, 구급, 경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소방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방차를 몰고 출동해 소방호스로 불을 끄는 등의 소방관은 경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경방은 화재 예방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하며 주로 관창을 들고 관창은 소방호스예요.
네. 네,
불을 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소방관도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건 저 이번에 또 알았네요. 방금 구조, 구급, 경방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구조는 경방과 같이 화재 발생 시 출동하며 화재 내부에서 진압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며 완진 이후 사체를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특전사, 뭐 해병 수색대 등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인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자를 구출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이후 구급대에게 인계하거나 산악사고, 맹수포획 등의 역할도 진행합니다.
네, 말 그대로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좀 집중하는 역할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구급은 긴급 상황에 출동하는 구조대를 말하는데요. 남한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누르는 번호가 있죠.
네, 119.
네, 맞습니다. 119인데요. 공식 명칭은 119 안전신고센터인데 이곳에 전화해 신고를 하면 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거죠. 소방 출동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구급 출동은 환자를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외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남한에 와가지고 겪게 된 여러 일 중에 진짜 감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진짜 손전화기로 번호 하나만 누르면 뭐 5분에서 10분 안에 그 현장으로 출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니까 진짜 뭐 저도 이제 한국 사는 10년이 넘었지만 늘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좋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소방관분들 진짜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 출동의 70, 80%가 구급 출동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불 끄는 분들을 먼저 딱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구급 구조 활동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네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구급 활동 중에서 만성 질환 환자의 이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고립 구조, 뭐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인한 구조 출동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소방대나 사실 저런 특별 구조 임무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더불어 밤에 술 취한 취객을 이송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보통 취객들의 집이 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의식이 없다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어느 정도 의식은 있지만 집에 돌아갈 정도가 아니면 경찰에 인계한다고 합니다.
네. 와, 취객을 대상으로 한 구조활동까지 이 소방관의 임무라니까 조금 네, 이분들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숨이 위급한 사람을 구조해도 모자랄 상황에 취객까지 상대를 해야 된다니까 이 직업이 진짜 쉬운 직업이 아니네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방관의 업무는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시골에서 가출 중인 개, 소, 돼지 등의 포획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에는 네. 혹시 이거 벌집 제거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어요.
네, 저희 집도 가끔 하거든요.
네.
네. 벌집 제거의 비중도 높고 다만 이제 벌집 제거의 경우 화재 진압팀이 주로 나가야지 구조대에서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라고 하네요. 벌집 제거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벌떼 특히 말벌은 무시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119에 요청해야 합니다.
네.
네,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매년 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벌초 시즌에 많아지죠.
그렇죠.
네. 이 점은 이웃나라인 일본과 홍콩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소방당국은 특수한 방호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말벌 제거할 때 입는 방호복이요?
그렇죠.
그래요. 정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곳곳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 사실 죽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직업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망률 또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혹시 9.11 테러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네, 그때도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날 2,977명의 사상자 중 343명이 소방대원이라고 하네요.
구조하러 들어가셨다가 못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참사와 동시에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소방관님들은 구하러 가시다가 다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와, 이게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내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숭고한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소방관 분들은 계속해서 주변 동료가 다치거나 또 사고로 돌아가거나 하는 모습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소방관 분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 항상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보더라도 이제 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평균 사망 연령이 일반인보다 3, 4년 적고 직업 만족도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아,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정작 본인이 느끼는 직업 만족도는 가장 낮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소방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 알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남한에서는 이 소방관을 하려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소방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 수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홍콩은 816명 정도 되고 일본은 820명, 미국은 1075명인 것에 비해 남한은 1286명으로 아주 많은 인원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고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에 규모가 더 커지고 인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소방관들의 열악한 군무 형태에 대해서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좀 처우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소방관들의 로임은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고 계시나요?
출동 때 발생하는 생명수당과 업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겠지만 근무한 첫 해에는 한 달에 한 $2,000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남한의 공무원 급여 제도는 일하는 해가 늘어날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매년 월급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첫 근무 처음으로 받는 그건 좀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남한에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남한에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선 소방직 공무원의 공개 채용 시험이나 소방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소방 및 응급구조 관련 학과 졸업자와 의무소방원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네, 꼭 뭐 대학 소방 관련 그 학과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전공자라면 좀 특별 채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시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소방관에 대해 관심이 생기신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그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때요?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방관 좀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요?
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 소방관이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사람을 구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의식이 있다면 보람 있는 직업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는 것도 확실하고요. 무엇보다 남한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직업인 공무원 신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참. 네, 그래요. 이제 그 큰 사고 없다면 정년까지는 쭉 그래도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좀 이렇게 좀 신체가 건강하고 좀 이렇게 운동신경도 좀 발달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하면 좀 더 그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요. 북한의 경우 아직은 남방 화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죠. 또 소방 업무의 경우도 정규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역 조직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소방관의 업무가 단순히 화재 진압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소방관을 두고 있듯 북한에서도 전담 소방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북한에 무엇보다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소방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오늘 부장님 방송을 듣고 소방관에 관심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 조언 좀 한마디 해주시죠.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먼저 상황 대처 능력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장시간 불 속에서 방화복과 산소통을 메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소방 차량 및 각종 진화 장비에 대한 준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남을 귀중히 여기는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그리고 동료와 함께 단합하는 협동심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신 분이라면 진정한 소방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소방관분들이 대중에게 존경받는 이유니까요. 신비한 직업사전 오늘은 소방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이정태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신비하고 흥미진진한 직업 이야기에 함께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당신은 참.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바보인 날 조금씩 날 바꾸는 신
네,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백예린의 야간비행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